안녕하십니까? 교포 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 사인즈,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 사인즈, 연락처는 408-781-8602, 408-781-8602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출근길에 통과하는 바트의 새 개찰구가요, 단순한 무임승차 방지용이 아니라 저기 지구 반대편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랑 연결된 어떤 경제적 SOS 신호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개찰구가 새로 생겼네 혹은 막 좀 불편해졌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완전 딴 세상 이야기 같은 국제 유가 변동이나 워싱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걷는 샌프란시스코 파월 스트리트의 공사 현장이 이게 어떻게 다 하나의 사슬로 얽혀서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한번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을 막 개별적인 사건으로 소비하고 넘겨버리기가 참 쉽잖아요. 그런데 거시경제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결국 가장 미시적인 우리 동네의 인프라 그리고 당장의 밥상 물가까지 다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룰 잔류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면요, 이 세계 경제의 압박이 어떤 필터를 거쳐서 베이 지역이라는 우리 로컬에 툭 하고 안착하는지 그 궤적을 아주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톱니바퀴부터 한번 굴려보죠. 베이 지역 사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주유소 지나칠 때 전광판 숫자 보고 깜짝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도 어제 주유하다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중동에서 무슨 갈등이 있어서 기름값이 오르나 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미국이랑 이란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가 꽤 무섭게 뛰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우리 로컬 주민들의 생활비에 어떤 식으로 타격을 주는 건가요?
그 원유라는 건 글로벌 경제의 혈액 같은 거거든요. 중동 쪽의 군사적 긴장에 딱 고조되면 시장은 당장 내일 기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앞으로 혹시 뚝 끊기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불확실성,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격에 팍 얹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베이 지역에 특히 치명적이냐면 이 지역 경제구조 자체가 물류랑 이동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SFO공항도 있고 880 고속도로 보면 트럭들 엄청 다니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딱 오르면 SFO를 오가는 비행기들의 제트유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럼 항공권이랑 항공 화물 운임이 뜁니다. 거기다가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농산물이랑 공산품 실어 나르는 디젤 트럭들 있잖아요. 그 운행 비용도 연쇄적으로 폭등하게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산호아킨 밸리에서 갓 수확한 그 신선한 농산물이 베이 지역 로컬마트 매대까지 오르는데 그 모든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막 덕지덕지 붙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지금이 또 여름철이잖아요. 사람들이 여행 가고 이동하는 수요가 확 폭발하는 시기인데 수요는 팽창하는데 그 물류를 움직이는 기초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네요.
맞아요. 마진 압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 그걸 소비자 가격표에 슬쩍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진짜 물가 오르선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더 걱정됐던 건 그 OECD에서 내놓은 경고장 내용이었어요.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중동 상황 길어지면 2026년이나 2027년쯤에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뉴스에서 워낙 자주 쓰는 단어긴 한데 이게 평범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경제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보통은 경제가 쑥쑥 성장하고 사람들이 돈을 막 쓰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반대로 경제가 안 좋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물가도 좀 떨어지고요.
그게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네, 그게 정상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상식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공급 충격이 딱 오면 경제 성장률은 막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 월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회사가 어려워져서 잘릴 수도 있는데 마트 가서 사는 우유값이나 매달 내는 렌트비는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최악의 이중고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완전 손별이다 묶여보내는 셈입니다.
아니, 그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리자니, 안 그래도 힘든 기업들 다 파산할 것 같고, 그렇다고 경제 좀 살려보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물가가 더 폭발하겠죠.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그런데 첩첩산중인 게 이렇게 기름값 뛰고 물가 오르는 것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미국 정부가 여기에 관세라는 폭탄을 또 하나 얹으려고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요.
네, 무려 60개 경제권에 대해서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110%면 진짜 큰 거잖아요. 표면적인 이유는 무슨 강제 노동을 제재하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막 양쪽에서 쥐어짜는 것 같아요.
명분 자체는 되게 강력하죠.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은 아예 우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도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중국은 당연하고 인도나 일본 같은 아시아의 주요 생산 기지들이 대거 포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뭐 에너지나 의약품 같은 초핵심 분야는 예외로 빼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빼주겠다고는 하는데 현대사회의 공급망이라는 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예외 이렇게 분리되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공급망이 복잡하다는 게 베이 지역에 있는 테크 기업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 그 부품이 어느 한 나라에서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부품 하나 만들어지려면 원자재가 막 중국에서 인도로 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가공되고 국경을 수시로 넘나들거든요. 이 복잡한 사슬 안에 그 60개 경제권에서 온 부품이 단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최종 제품에 결국 그 10% 관세가 팍 붙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수입업자나 유통기업들 입장에서는 유가 때문에 물류비도 폭등했는데 원가까지 또 뛰는 이중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나 로컬 영세 비즈니스 사장님들이 그 비용 다 떠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국가 차원의 어떤 지정학적 결정이 결국 우리 동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무서운 메커니즘이죠.
어휴. 밖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이 진짜 매서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압박이 심한데 과연 미국 안방의 경제 체력은 좀 버텨주고 있을지 한번 보죠. 고용 지표를 보니까 ADP 5월 민간 고용 데이터를 보면 일자리가 12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교육이랑 보건 쪽이 성장을 이끌었다는데
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아니, 근데 숫자만 보면 예상치도 웃돌었고 12만 개면 꽤 많은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 보면 진짜 이력서를 수십 군데를 넣어도 면접 잡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난리거든요. 백조가 물 위에서는 평온해 보여도 물 밑에서는 미친 듯이 발차기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아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표와 현실이 따로 노는 그 이질감을 이해하시려면 고용지표의 속을 좀 뜯어보셔야 해요.
12만이라는 숫자 뒤에 뭔가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거죠?
네, 12만 개 증가했다는 건 그냥 표면적인 결과고요. 경제에 진짜 활력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이직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람을 뽑으려 하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아, 호황기에는 막 여기저기서 연봉 터준다고 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황기엔 사람들이 더 좋은 대우 받으려고 막 이직을 밥 먹듯이 하고 기업들도 인재 안 뺏기려고 임금 올리고 신규 채용도 팍팍 하잖아요. 그런 역동성이 있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 마치 그 의자 뺏기 게임 할 때 음악이 막 신나게 돌아가야 활기가 도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앉은 의자 꽉 움켜쥐고 절대 안 일어나려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막 고금리에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받으니까 당장 꼭 필요한 필수 인력, 그러니까 보건이나 교육 같은 분야 일자리만 간신히 채우고 유지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테크 산업이나 좀 화이트 칼라 직군들은요?
아예 그냥 신규 채용 문을 쾅 닫아버린 거죠.
아, 굳이 해고를 하지는 않더라도 아예 새로 뽑질 않는다.
네, 이른바 채용 동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구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고 체감 경기, 즉 5 세션은 완전 빙하기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일자리가 느는 것 같지만 혈액순환은 꽉 막힌 거죠.
와, 꽉 막혔다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근데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사람들의 숨통을 조일 때 그 불안감이랑 에너지가 결국 어디로 터지는지 아시나요? 바로 정치거든요.
네,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적 권력 싸움이 엄청 치열해지는데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하나가 정치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엘라베마주 선거구 획정 관련 내용인데 이거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안은 청취자 여러분도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 판도를 읽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하는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엘라베마주에서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그려진 선거구 지도를 이번 선거에 그냥 써도 좋다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밑에 하급법원에서 이거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던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엘라베마의 흑인 인구 비율을 딱 따져봤을 때 이 지도가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 영향력을 부당하게 약화시킨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지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게 대체 지도를 어떻게 유리조리 조작하길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선거구 획정에서 정치인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기술 두 가지를 아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바로 패킹과 크래킹인데요.
패킹이랑 크래킹이요?
네. 예를 들어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한 선거구에다가 싹 다 몰아넣어 버리는 게 패킹입니다.
아, 한 곳으로 그냥 꽉꽉 채워 넣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선거구 하나에서는 막 90% 압도적인 표차로 성대가 이기겠지만 나머지 다른 선거구들에서는 그 지지자들이 텅텅 비게 되니까 우리가 다 싹쓸이 할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얄미운 전략이네요. 그럼 반대로 크래킹은요?
크래킹은 반대로 특정 유권자들을 여러 선거구로 잘게 쪼개서 분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아, 어느 선거구에서도 50%를 못 넘기게 만들어서 아예 힘을 못 쓰게 당선자를 못 내게 만드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함에 표를 넣기도 전에 이미 그 선거구 테두리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그냥 수학적으로 완전히 디자인돼 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급심은 엘라베마 지도가 이런 식으로 인종적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고 본 건데요.
근데 대법원은 왜 이걸 다시 뒤집고 그냥 쓰라고 한 건가요?
대법원의 논리는 당장 다가오는 선거가 너무 코앞으로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구 지도를 완전히 백지 상태로 새로 그리라고 하면 선거 행정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올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기존 지도가 진짜 명백하게 위헌인지 절차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덧붙였고요.
이 판결이 진짜 무서운 게 그냥 엘라베마라는 한 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하원 전체 의석수 차이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 아슬아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원은 불과 진짜 몇 석 차이로 다수당이 왔다 갔다 하는 초박빙 상태거든요. 여기서 엘라베마에서 결정되는 한도석이 2026년 중간선거 전체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들도 이걸 보고 막 아, 우리도 저렇게 선거구 구려도 대법원이 허락해 주겠구나 하고 따라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이 경제적 불확실성이랑 쫙 맞물리면서 미국 사회 전체의 정책 방향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와,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압박부터 막 꽉 막힌 취업시장,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워싱턴의 팽팽한 체스게임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 시선을 확 좁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들이 과연 우리가 매일 숨쉬고 출퇴근하는 베이 지역, 우리 동네 로컬 인프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이닥치고 있을까요?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이미 시작됐죠?
네, 첫 번째 단서가 바로 우리 발트의 새 개찰구입니다. 무임승차 맞겠다고 최근에 막 엄청 두껍고 사람 키만한 높은 새 개찰구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네, 저도 타러 갔다가 진짜 철벽처럼 높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개찰구 문짝에다가 민간기업 광고를 붙이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처음 딱 듣고 아니 무슨 공공대중교통이 굳이 저렇게 개찰구 문에까지 막 상업광고를 덕지덕지 붙여야 하나 좀 의아했거든요. 무슨 대출금 갚으려고 자기 집 현관문에 광고판 다는 것도 아니고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시각적으로 보면 뭐 그냥 광고판 하나 더 생기나 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재정공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이건 바트가 지금 완전히 죽음에 나선, 그러니까 데스 스파이럴에 빠져 있다는 생생한 증거거든요.
죽음의 나선이요? 단어부터가 너무 섬뜩한데요?
바트가 구조적인 아킬레스건은 딱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다른 대도시 교통망들에 비해서 운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전적으로 승객들이 내는 요금에 극단적으로 의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걸 운임 회수율이라고 하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이 비율이 무려 60%에서 70%에 달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굴러가는 비중보다 승객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표값으로 시스템을 간신히 굴려왔다는 거네요. 근데 팬데믹 터지고 재택근무가 완전 일상화되면서 통근자들이 싹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으로 쏟아져 들어가던 매일 수십만 명의 직장인들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럼 승객이 반토막 났으니까 수입도 반토막 났을 텐데.
네. 근데 기차 운행 횟수를 마음대로 반으로 확 줄일 수는 없잖아요. 출퇴근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들도 있고 대중교통의 기본 역할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버티게 해줬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긴급 구제금융도 내년이면 완전히 바닥을 드러냅니다.
아, 그래서 결국 그 좁은 개찰구 문짝까지 팔아서 광고를 달아야 하는 벼랑 끝 상황이 온 거군요. 만약에 이 광고 수익으로도 재정적자 못 메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대중교통 붕괴 시나리오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적자 줄이려면 배차 간격을 막 두 배, 세 대로 늘려버리겠죠?
주말이나 심야 운행은 당연히 폐지될 거고요.
네. 그럼 서비스 질이 확 떨어지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승객들도 아, 못하겠다 하고 차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승객이 더 줄어드니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결국 남은 승객들한테 요금을 막 폭등시켜서 받아내는 최악의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개찰구 광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베이 지역 서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발인 공공인프라라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에 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버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 개찰구 광고 하나에 이런 살벌한 재정 절벽 스토리가 숨어 있었네요. 자, 그런데 상황이 다 이렇게 암울한 것만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심장부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는 아주 파격적인 시도가 싹트고 있거든요.
네, 바로 파월 스트리트 재정비 사업이죠.
맞아요. 파월역에 그 케이블카 회차하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유니언 스퀘어까지 샌프란시스코 오면 관광객들이 무조건 한 번은 밟고 지나가는 그 거리를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다고 하는데 예산 규모가 자그마치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큰 그림과 연결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4천만 달러가 전부 시정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이 막대한 예산 중에 무려 1,450만 달러를 민간 투자자들, 그러니까 로컬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자기들 돈으로 자발적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길 넓히고 조명 밝게 하고 예쁜 벤치 가는 건 결국 공공도로 정비 사업이잖아요. 근데 왜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 생돈을 1,450만 달러나 태우는 거예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처한 아주 참혹한 현실을 알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샌프란시스코가 막 텅 빈 사무실 건물들이나 노숙자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 몇 날 파멸의 고리, 둠 루크에 빠졌다고 엄청난 조롱을 받았잖아요.
네,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죠. 범죄율 늘고 상권 죽는다고요.
저? 시정부가 가진 한정된 세금만 가지고는 이 거대한 도심을 한 번에 확 살려낼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파월 스트리트 근처에 자기 건물 가지고 있거나 대형 매장 운영하는 그런 민간 자본들이 직접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군요.
네. 내 건물 앞, 내 매장으로 이어지는 거리가 일단 안전하고 삐까뻔쩍하게 변해야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 때니까요.
그렇죠. 그래야 결국 자기 비즈니스 가치도 다시 오르는 거니까 일종의 거대한 생존을 위한 투자를 한 셈이네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민간의 효율적인 뭉칫돈과 시 정부의 행정력이 싹 결합해서 거리를 일단 활성화시키고 유동인구를 끌어모아서 도심경제 전체를 회복시키는 선순환의 방화쇠를 당기려는 거죠.
진짜 똑똑한 접근이네요.
이 파월스트리트 프로젝트는요. 샌프란시스코가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겠다는 걸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자본 조달을 통해 도시를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실험땡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동발 인플레이션이랑 워싱턴의 관세 정책 그리고 꽉 막혀버린 고용시장의 차가운 현실, 대법원의 선거구 판결을 지나서 베이지역 로컬 대중교통과 파월스트리트의 재건사업까지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추고 나니까 이 모든 이슈들을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이 나오네요.
네, 어떤 결론이죠?
결국 극단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각 주체들이 살아남으려고 버둥거리는 어떤 생존 투쟁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가, 기업, 로컬 도시는 각자 완전 다른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자원과 심해지는 압박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가는 관세라는 무기로 자국 방어벽을 높게 쌓고 기업들은 당장 채용을 동결해서 비용부터 틀어막고요. 그리고 로컬 공공인프라는 당장 숨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민간의 자본이란 상업광고에 손을 뻗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 변화는 이미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니까 내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을지 재점검하셔야 하고요.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선거구 획정 싸움이 2026년 중간선거를 거쳐서 내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정책적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도 예민하게 지켜보셔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트 개찰구랑 파월스트리트 사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과거에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공공인프라 영역에 이제 민간 자본과 상업 광고가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만약 재정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져서 시민들의 이동권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인프라들이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 시스템을 계속 공공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도시를 지탱하는 진짜 주인은 대체 누가 되는 것인지 내일 아침 출근길에 한 번쯤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공공인프라의 민영화라는 결코 쉽지 않은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도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그 익숙한 바트 개찰구나 다운타운 거리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게 훨씬 더 무겁고 깊은 의미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3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